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디서 바울이 쓰고 있다 그랬죠?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한 AD 51년, 52년, 53년 그 어귀에 지금 아마도 52년경에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길게는 한 2년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던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대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다 고스란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까지 가게 됐던 바울의 상황은 어땠었는데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정말로 피하고 피하고 어떨 줄 몰라서 도망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고린도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예정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땠어요? 두렵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 예정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바울에게는 두려움도 이겨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게 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걸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두 글자? 지난주와 똑같이 앞자는 은자고요. 은혜죠. 은혜. 우리 조건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어떤 일이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정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성화라는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쭉 끌려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죠. 바울의 인생에서도 지금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 내용이 우리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그 내용으로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잘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셨죠? 자,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죠. 교회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고 성도들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이 이 복음에 맞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을 사도는 알고 싶은 거고 이 교회는요. 반대로 또 사도에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이 안에 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도에게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초창기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것 하고 도망 나와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또 도망오게 되고 이런 내용들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딱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뭐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힘들고 뭐 다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도 하나예요. 작지만 알알이 풍성한 그런 내용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그 관계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사도가 가지고 하지만 이 교회가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모든 지역마다 의심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뭐 때문에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들을 각 지역마다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 자기가 전도 여행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 하나 더는 자기가 사도의 입장을 어떻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4장과 5장에 쭉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니까 처음에 사도는 뭘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전도여행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2절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 이유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매맞고 폭행당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굉장히 좀 아파했잖아요. 많은 사람 핍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1절로 가보면 2장 1절로 가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이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1장 5절로 가보세요. 조금 앞에 가서 1장 5절에 가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너희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데살로니가를 떠났죠. 2장 17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떠났단 말이에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떠나서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은 아직 너희한테 있다.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껏 더욱 힘썼노라. 얼굴을 내가 지금 너희를 보고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제 사도성에 대한,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너희가 지적한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을, 2장 1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하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가로막아서 못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 너희에게 지금 못 가고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아단에 있으면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문제를 가서 잘 얘기하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너희는 환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내가 미리 알려줬다 이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민. 너희가 그 지금 환난 때문에 힘들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질까 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그 와서 한 내용이, 보고 왔던 내용이 이제 알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6절에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기쁜 거죠. 그래서 가기를 너무 희망했지만 그 이후 11절부터는 가서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꼭 보고 싶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 사도성이 없어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데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대?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3절이요.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난 것도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사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만을 올바로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하는 일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다른 이것을 어떤 자기의 호구의 지책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으로 속임수로 하는 것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이 아니면 정말로 안 되는 것처럼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자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들 복음을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잘 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울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삶에서도 사도성을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이제 삶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어떻게 내가 가르쳤느냐라는 것을 2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2장 7절로 봅시다. 내가 사도의 권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바울이 지금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희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생활면에서 생활로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다 애기를 젖먹이는 마음으로 너희를 하나하나 먹이면서 키웠다. 이 얘기는 당연히 고린도서하고 연관이 있죠. 고린도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빠는 지경이 있는 것 같구나. 어린아이 같구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린애같이 너희를 가르치고 유모같이 사랑으로 너희를 돌봤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각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아버지가 이끌듯이 너희를 내가 이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떤 전도여행하면서 고생했던 거 다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왜냐하면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한 애틋한 정을 더 깊게 알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아직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봅시다. 19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얼마나 교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은 오직 너희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설 수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말씀을 맡은 자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그 면류관으로서 그 초롱초롱해질 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힘대로 살기 위하여 다짐할 때,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들과 앞으로 살면서 고단함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열심들, 저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감사하죠. 저는요,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것들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너도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여러분의 그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의 씨앗 싹들이 맺혀갈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렇게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울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디모데가 갖고 왔으니까 알았겠죠. 그건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소식들이 마케도니아뿐 아니라 아가야, 지금 있는 고린도 이 아가야 밑에 쪽까지 다 들렸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바울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부분도 물론 들렸을 거고 좋은 소식뿐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내용인데 디모데가 뭘 갖고 왔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과 5장에 보면 무엇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무엇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것은 다분히 교회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보면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나오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나누죠. 이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절. 5장 1절에 뭐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세 번째는 때와 시기 어떤 때와 시기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이 소문은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그 소문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소문이 어떤 거였었냐면 4장에 처음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4장 1절입니다.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열심히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음란이 있었다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음란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과 연관되는 거죠. 이방인처럼 세욕, 뭐, 그 음란한 것들을 생활하지 말라는 의미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자기 분에 넘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말라는 거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거룩을 얘기하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소문으로 듣고 있는 부분들,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뒤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12절.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뭔 얘기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사역자들을 잘 대해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말씀 사역자들이 수고와 목회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함을 받고 그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안 될 때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디모데도 보냈고 사역자들을 초월히 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질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또한 그 자기들이 당하는 공핍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형제를 무시하고 약간 자기 약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같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저어져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강한 신자는 약한 신자를 붙들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약한 신자는 게으르지 않고 함께 열심을 내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나오고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약했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의 기타의 내용들로 편지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잘 알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빨라서 좀 따라오기가 힘드신가요? 자, 이제 남은 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만 남았어요. 요것만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이제 밖에 있는 다른, 우리로 얘기하면 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바울 모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같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모여있는 교회들을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지 말고 같은 성도로 생각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연보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교회가 어려웠을 때 연보를 보내고 돕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칭찬과 함께 그 지역에서도 그 일을 잘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소망 없는 자처럼 세상에 있는 저 소망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실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재림의 신앙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한 그 자기가 죽어도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나리에 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슬프고 괴롭잖아요. 더 이상 못 본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갔다는 기쁨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지만 더 이상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슬프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을 갖는 것이고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죽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올 줄로 기대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언제 오냐? 뭐 언제냐? 그때 징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필연성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지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때 기쁨으로 우리는 다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맞이하면 된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서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요 두 가지 한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1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그리고 2장 14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도를 뭐라 그래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2장 14절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14절 같이 봅시다.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교회와 똑같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 다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참여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그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인 이유인 거죠. 읽고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있나요? 그럼 편안하게 밥 먹고 쉬면 좋을 시간에 왜 공부를 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잘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내 속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번잡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말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내가 누구고 말씀을 주는 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말씀을 주는 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끝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후서가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있는 신앙을 북돋우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며 그 예수와 동행하는 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공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그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 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